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은혜 받은 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사울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31장은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의 신앙의 여정을 살피는 이유는 사울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울은 매사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인생이 답답해지자 사무엘 귀신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길을 맞이 않았던 사람.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볼 때 사울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사람이었다. 그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엄밀하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기에 사울의 모든 순간들은 비신앙적이었고 다윗의 모든 순간들은 신앙적이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이 그 신앙의 여정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걸어갑니다. 사무엘상을 의도적으로 제가 지금 사울만을 떼어서 보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울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매사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남자의 울음이 두 번 비교되면서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24장에 나왔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의 울음이었고요. 한 번은 30장에 다윗의 울음입니다. 교회 남자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하나 여쭤보죠. 언제 울음이 나옵니까? 이정현 목사님 언제 울음이 나옵니까? 감동으로. 사실 남자들은 감동에서 잘 울지 않죠. 성경을 소설일 듯 읽지 말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울음이 무엇 때문에 웁니까?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24장 16절을 보면 사울이 우는 이유를 밝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방금 전까지 3천명을 대동해서 이잡듯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헤집고 다녔던 사울이 왜 다윗의 목소리를 듣자 말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울까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요, 대성 통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요? 지난 시간 설명드린 대로 방금 자기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섰다는 사실을 다윗의 대사를 통해 깨달은 거죠. 다윗의 대사를 통해 그가 정확하게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에 굉장히 비슷한 남자의 울음이 또 나옵니다. 30장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을 시작할 때 자기 휘하에 있었던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을 시키려 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혹여 다윗을 내어보냈을 때 저가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다라고 충고했을 때 다윗을 다시 자기 본진 성읍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마침 아말렉 군대가 와서 아말렉 군이라고 하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의 산적 수준이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옵니다.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빼앗김으로 슬퍼했다. 그 아픈 마음에 우선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울겠습니까? 복수하려고 아니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은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운 수준의 울음이 아니라는 걸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울의 울음이나 다윗의 울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언제 웁니까? 언제 기력이 닿을 때까지 웁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웁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선은 그 상황 때문에 슬퍼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 절망하고 더 슬퍼지는 순간이 있죠. 그 일의 원인을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존재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적국의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 되돌아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3년 이상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드로 다시 내려가는 일을 당행할 때도 성경은 그가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방금 전에는 동족을 치려고 전쟁에 나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절망스러운 일 앞에 이제까지 신앙인답지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 이 모든 결과가 자기의 추함과 형편없는 모습 그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대면했을 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울음만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응당 바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마찬가지로 웁니다. 사울은 24장 17절에 회개를 덧붙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사울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자기가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그분의 일하심 앞에 탄식과 절규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의 고백도 그렇지만 사울의 고백을 두 가지로 정의해보면 항복이고 축복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도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앞에 둘 다 울고 둘 다 절규하고 둘 다 회개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면 사울은 자신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포기치 않았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한 주간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죠.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섬김의 지배성을 잘 드러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밤에도 꼭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그러니까 왕좌에서 내려오는 이 훈련을 반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린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봅시다.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 휘하 군대가 전멸하죠. 이 절은 이렇게 전개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귀한 세 아들도 그날 전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맞고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 아닌 사람들의 손에 당하는 것은 명예롭지 않은 삶이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자살로 인생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7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폐주하고 돌아가죠. 자살한 사울의 시체는 어떻게 되죠? 8절부터 10절인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의 시체는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 시체는 성벽에 못이 박혀 죽어서도 수모를 당합니다. 상황이 종결된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되물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 사무엘의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다스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허망하게 끝난다. 여러분, 사울처럼 최후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침대에 편안하게 죽어서 거창하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까? 똑같죠? 허망하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섬김의 지배력을 그 삶의 내용으로 삼는 성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삶의 최후는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왕됨의 내용이 바로 섬김의 왕.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주의 자녀됨의 권세, 그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세, 그가 세우신 왕으로서 누리는 권세가 어떻게 가르쳐집니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들과 대등한 모습으로 살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생업이 번성해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봉사를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를 쌓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내일의 안정,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그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을 플러스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없다면 실은 기독교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면에서 뭐가 다르죠?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킨 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울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나 세상 왕들이 하는 것 그대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이 삶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왕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삶의 결과는 허망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세 아들을 포함해서 그 휘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자기 욕망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의 내일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았을 때 결국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곁길로 빠져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안 그래도 주중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번 질문을 좀 받았는데 같은 범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싶어서 잠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죠. 요나단은 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편을 배우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지, 요나단은 우정이나 사랑이나 정에 얽매여서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그것도 자기가 가졌던 무기를 주면서 그의 내일을 보장해 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깨달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에 다윗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참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기 위해서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 왜 죽어야 합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죽는 그날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 자식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 사람들은 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쉽게 억울한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그 질문의 근거가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질문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도 바울보다 더 비참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믿음, 자기 신뢰로 살아가다가 유럽 땅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는 날 같이 목숨을 잃었을 망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의 삶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지는 우리가 가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존중이 여긴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라는 거잖아요. 영원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참수를 당해 죽었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만요? 아니요. 실은 우리에 의해서도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영화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화와는 상대가 안 되겠죠. 그 약속하신 그 영화를 그들에게 입혀주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 모든 해답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을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는 했지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액 같은 경우에 아유멜렉 제사장 가문 전체를 처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다윗을 도왔는데 억울하게 그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 전체가 멸함을 받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했는데 이토록 억울한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면에서는요. 이 약속은 불변한 겁니다. 엘리 가문이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저주를 받을 때 네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기에 너 가문에는 반드시 내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구애였잖아요. 그러나 엘리 가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으로서 지금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의 많은 문화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듯 엘리 가문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휘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리심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 살지 않고 너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사울이 몇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까? 하나님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무려 40년입니다. 왕이 된 초기에 사울은 금세 변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사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유예기간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갈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면요. 적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애가 타시는 분이신데 결정을 하셨다면 그 결정은 번복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공의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의와 은혜가 대등소이하게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공의라는 말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대우하시겠다. 그죠? 은혜는 일방적으로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겠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니요. 성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한테 일하셨으면요. 저는 목사 못합니다. 구원은커녕 구원의 언저리에도 못 앉을 사람입니다. 공의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꿈도 못 꿀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안 된 인간이구나.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인물. 자기 그 늙은 육신의 아니를 위해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인격을 가진 인간. 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심과 전능하심을 배운 아브라함이 자식의 눈이 멀어서 자식 얻으려고 하나님 원치 않은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과 무려 13년간이나 대화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마저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구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답답하셔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그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셨던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지가 낳은 애 보면서 행복해하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보면요 두 번이나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팔았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파라오 왕에게 가셔서 너가 죄를 지었다 지적하시고 그의 아내를 돌려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시고 금은보화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물론 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대등하게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공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큰 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은혜 덕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자. 예배를 사소하자. 헌금을 열심히 하자. 봉사를 열심히 하자.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가장 큰 순종 아닙니까? 이건 종교적인 거죠. 겉모습이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순종이 뭐죠?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심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 앞에 행해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 본질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 울지만 말고, 너 고백만 멋지게 하지 말고, 넌 계속해서 나에게 나와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예물만 바치지 말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왕이 되지 않을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왕 못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죽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다 자기 강화로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마음 알고 울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사울처럼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른 채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함으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자기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왜 영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그림을 전체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보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한나, 엘가나라는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모습, 그리고 동시대에 다윗이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근데 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려다가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허망하게 그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마지막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버리는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할 때는 한나일 수도 있고요. 간절하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인 사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렸던 다윗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엘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전부 우리 인생의 일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20대는 한나처럼 살았는데 30대는 사울처럼 살다가 40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또 살만하니까 사울처럼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가 또 왔다가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이 허망하게 끝나 자살로 끝나버리는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겁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고로 날마다 그 빛 속에서 그분의 응답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이 사울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